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힘차게 합독합니다. 제가 요나 4장 1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터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방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 4장의 말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말씀의 제안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죠. 여러분 혹시 잠은 잘 주무셨나요? 제가 잠을 못 잔 지가 한 3일이 됩니다. 어저께도 새벽 1시 딱 깨고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실은 더워서 깬 건 아니었어요. 실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저번에 한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잠을 자도 설교 원고가 보인다고요. 어저께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자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실은 잠을 못 자는 그런 모습.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그 책을 보면 가장 유명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Mere Christianity. 한국말로 번역된 책에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지금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썼던 이 책 가운데 네 번째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Nice people or new men. 호감을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새 사람이냐.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며 나간 책인데요. 이 글을 보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아주 근사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새롭게 태어난 new, 새로운 존재들이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질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것을 전제로 한 새로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할 것을 전제로 한 중생 그리고 새로 태어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꼭 인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그런 입장에서 이 본문의 시작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4장의 시작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돼야 아주 자연스러운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아시리아의 수도,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라는 이 니느웨가 요나의 설교로 뒤집혀집니다.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대반전 부흥을 경험하는 나라, 그게 바로 니느웨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설교자로서 가질 당연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4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이 니느웨가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러면서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실은 순종의 말 같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나가 지금 했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방 족속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 백성들에게 왜 회개를 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은 요나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작용하는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풀어 가시는지를 요나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표현이 실은 요나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요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 백성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차라리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표현할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그 중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Love is patient and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랜 고통을 참으면서 만드시는 그 인내하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를 다시 불러주셨던 그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요나 2장에 이 요나가 회개를 해요. 그 소울의 뱃속, 그 물고기의 뱃속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렇게도 벌레처럼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의 변화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것도 결국은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참으시는 오래 참는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의 요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본문 4장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는 니느웨 현장을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건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니, 설교자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요나가 제대로 된 복음이나 선포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것처럼 그 말만 딱 하고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 여러분이 설교자라면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삶에 나와야 되는 것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정말 최고의 기쁨을 누려야 될 그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는 가장 비극의 현장, 비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실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설교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잠잠히 묵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에 빠져들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은 문제에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게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미끄러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인종차별을 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교만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도 멸시했던 그 요나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2장에서 이미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장에 와서는 또 다른 상황 속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을 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지만 똑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나가 보이는 이 모습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요, 부부싸움을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똑같은 문제로 싸우시나요? 아니면 늘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싸우시나요? 제가 일부 때도 여쭤봤어요. 그때 몇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십중팔구 거의 같은 문제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늘 새로운 문제 가지고 아,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다 도전받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늘 똑같은 문제로 싸워요. 저도 부부싸움을 가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싸움은 잘 못해요. 말 주변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싸웠다 할 부분은 없었는데 그래도 언성이 높아진 때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한번 종합해봤어요. 내가 도대체 언제 이 언성이 높아질까? 99%는 생활 습관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1%는 자녀 때문에 언성이 높아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쓰고 나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죠. 근데 제가 잘 갖다 놓는데 때로는 망치 같은 걸 쓰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만 되면 아내가 뭘 찾냐면 예를 들어서 망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찾으면 그게 나오나요? 어디든지를 모르니까 망치를 못 찾아요. 그래서 집에 한 망치가 네 개는 됩니다. 왜냐면 그때마다 사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통해서 막 언쟁이 되고 그리고 감정이 심하게 되는 일들을 분명히 경험해요. 목사가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좀 고쳐야 되는데 실은 그게 잘 안 되는 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1% 아들 때문에 싸우는 건 바로 이겁니다. 아들이 뭐 잘못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저거는 꼭 누구를 닮아요? 지 엄마를 닮는다. 실은 이런 얘기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은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보통 사람과 근본적으로 성격상으로 본질상으로 낳은 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할 과정이 남아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것을 고백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고백하는 그 심경이 참 당황스러운 그 동시에 불구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파이널 프로덕트가 되어가지고 딱 완벽한 의인이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 내가 태어났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 성장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숙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숙 작가가 쓴 책 중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중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참 게으르고 집안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하얀 꽃 한 다발을 안겨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꽃 한 다발을 들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꽃을 꽃병에 딱 꽂으려고 보니까 그 꽃병이 너무나 더러워요. 그래서 절대로 이 하얀 꽃과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그 꽃병을 쫙 보다가 그 꽃병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꽃을 딱 꽂았어요. 그리고 그 화병을 어디에 뒀냐면 자기 책상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가 보이냐면 이 책상이 지저분해지게 보이네요. 그래서 그 책상을 하나 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책상을 정리했더니 뭐가 보일까요? 그렇죠, 이제는 내 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도 하나 둘씩 정리하고 결국은 온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 우리의 온 삶이 순식간에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걸맞는 하얀 꽃에 걸맞듯이 내 꽃병도 치우고 내 책상도 정리하고 내 온 방도 정리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그 구원에 맞는 삶으로 점점 하나둘씩 변해가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과정을 스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가다가 혹 넘어질 수도 있어요. 혹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라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어요. 같은 문제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나의 주위를 돌아보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께 아주 당당하리만큼 변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 실은 요나가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몰래 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따질 것 따지고 다시스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도 해요. 그러나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다시스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나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그 정당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악의 유혹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악의 손짓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는 이 죄악의 유혹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문제에 다시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와 같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정말 우리 안에 분내고 화가 나고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분노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힌트를 주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요나야, 왜 너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뭐 때문에 너가 성질이 나 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고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느냐? 실은 너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맛이 없습니다. 식욕이 뚝 떨어졌어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어졌어요. 힘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방해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분노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 일의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달아났을 때 무슨 변명을 했을까요? 분명히 이런 변명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외친다고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치더라도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부흥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실은 이것이 이 요나의 진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들킨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자기가 계획한 일들이 틀어지기 시작할 때, 아니 하나님의 일들이 오히려 분명하게 자기가 하는 일에 장애 요소로 등장할 때 요나는 화가 나고 분이 나는, 즉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발견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는 자기의 꿈이 있었어요. 자기의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에 하나님이 도전해 오시는 거예요. 그 요나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 요나의 심중을 보시면서 부끄럽게 그 우상들을 밝혀내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기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그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의 꿈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죽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살피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과 내가 원하는 그 꿈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밝히 바라보라는 그러한 도전으로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의 심중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요나가 같이 요나와 같이 자꾸 뒤로 미끄러지는 것 같고 매번 같은 문제로 스트럭을하는. 그래서 작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정말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정말 또 넘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이 절망 가운데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마르지 아니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혈은 마르지 아니한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이건만 지금도 마르지 않고 흐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어. 내가 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네요. 그렇게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문제가 나를 괴롭혀 내가 오늘도 주저앉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을 흘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하시며 참아주시며 오늘도 찢어지는 그 가슴을 당하고 계시며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에 여러분을 참아주고 계시기에 아직도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기에 나를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찾아오시는 은혜 가운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도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넘어지며 쓰러지며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말씀을 붙잡고 자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일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쓰러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귀한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